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신장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위구르 생존자들과 화상으로 면담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이날 화상으로 위구르족 생존자 7명과 인권단체 관계자, 아직 신장 수용소에 남아있는 수감자들의 가족들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반인륜적 범죄와 신장 지역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및 종교 집단에 대한 집단 학살의 종식을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 이들 소수민족이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중국 정부의 행동과 정의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인권 문제를 대중국 정책의 최우선에 놓을 것이며 이런 적대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와 생존자, 희생자 가족들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1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 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농축 금속 우라늄 제조 과정을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란은 오늘 U235 농도를 20%까지 농축한 산화 우라늄을 이스파한의 연료 제조 공장에 있는 연구 개발 실험실로 옮긴다고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이란은 이를 다시 4불화 우라늄으로 전환한 뒤 U235 농도를 20%까지 농축한 우라늄 금속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 프라이스 및 국무부 대변인은 핵 합의 복원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란의 움직임은 이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서 이란이 계속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핵무기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 실험들이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외무부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이란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란 민간에서 금속 우라늄 연구 개발과 관련한 수요가 있을 만하지 않고 금속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번 조치로 이란은 빈에서 열린 6차례 협상에서 이뤄낸 성공적인 결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란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 합의 당사국들과 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난 6월 20일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미셸 바첼렛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미얀마 상황이 정치적 위기에서 다차원적 인권 재앙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렛 인권 최고 대표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미얀마에서 2월 이후 발생한 재앙적인 사태는 인권과 평화,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첼렛 최고 대표는 이어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거의 900명이 숨지고 약 20만 명이 군경의 공격 때문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폭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망에 엄청나게 큰 손상을 가하고 있고 국가 붕괴 혹은 광범위한 내전의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잠재적인 대규모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더 넓은 지역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벨라루스 정부의 여객기 강제 착륙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과 벨라루스 간의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미 교통부는 어제 인도주의적 또는 국가안보 관련 이유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벨라루스 간 항공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요청에 따른 이번 명령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북수의 항공사가 제휴를 맺어 각각 운항하는 노선을 연계하는 인터라인 항공권에도 적용됩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야권 인사인 라만 브라타 데비치 씨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타고 있던 아일랜드 국적 라이언에어 여객기를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고 이 과정에서 전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국무부는 벨라루스 관리 46명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으나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아 관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미 백악관 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한때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21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과거 대북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 외교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두 나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가 각각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6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성김 대표와 류 샤오밍 대표의 전화 통화를 확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mong others, in this case, but of course China and the PRC has
북한 문제는 미국이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건 물론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도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중국은 명백히 북한 정권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 샤오밍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성김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 사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미국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류 샤오밍 대표는 통화에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류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계 병진 방식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류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 사안을 중시하고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와 류 대표는 서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류 대표는 중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거의 똑같이 공개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에 류 샤오밍 대표가 밝힌 입장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is is a new statement. The restatement of many Chinese of things the Chinese have said many times.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과 중국의 두 대표가 소통을 시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견해를 주고받은 건 고무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도 지난달 서울 방문 중 북한 측에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는 겁니다.
China now with the Liu Xiaoming statement of the phone call is saying Yeah, but you need to do mor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전화통화 내용 공개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포괄적인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동맹과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5일 바이든 정부의 제재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고 늦여름 무렵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책 검토에 관여한 관리들을 인용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신문에 미국이 지난 4년간 일방적 제재를 강행했지만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 파트너들과 진정으로 협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기반한 조치가 세계적인 제재 이행 수준을 높여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돼야 하며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협력과 설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가장 자주 활용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으로부터 바이든 정부가 뚜렷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통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북한을 국제 금융, 무역 네트워크에서 단절시키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외교적 합의나 적국의 행동 변화를 불러오지 못해 제재의 단독 활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바이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 방어 선임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제재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향후 접근법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모든 미국 행정부는 제재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see this as a signal to North Korea in any way. I don't see this as a lessen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I think this is just, you know, their effort.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번 검토가 북한에 대한 신호가 아니며 대북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제르 연구원은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사나 국제부 국장 등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과 이란 제재 등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루제르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며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 CN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도 6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를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yet to see any indication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s on drastically changing its current sanctions regime on North Korea. Pyongyang has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요한 정치적 움직임 없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conversation in Washington about it, and there's certain officials that are speaking and talking to.
제3국에 대한 제재에 있어 코로나 등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틀레 연구원은 또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 마스크와 백신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일반 지침서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첫날 발표한 코로나 대응 강화 관련 각서에서 미국의 제재 조치들이 코로나 대응에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틀레 연구원에 따라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변화가 가능한 공간을 꼽자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제로 연구원은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으로 향하는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분배 감시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broad policy review did not really describe how all of these elements are going to work together. And that's really the issue.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긴 협상의 역사 속에서 보상과 제재가 단독으로는 모두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서도 종합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압박과 보상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실패에 이를 뿐이란 점을 미국은 이미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아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존 체계를 재편하려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은 도전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머지않아 일종의 관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이나 그 이전 미중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I think both leaders will assess and my expectation will be that we'll have some sort of engagement.
두 정상이 회동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고 자신은 머지않아 어떤 종류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이 영내 질서를 자신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하기 위해 매우 단호하고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very assertive, determined China that wants to play the leading role on the global stage.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길 원하며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등과 같은 아시아의 기존 운영 체계를 자신들의 우호적인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특히 중국이 특정 국가에 사용하는 매우 부정적인 경제적 도구들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며 중국의 이런 행태는 설득으로 다룰 수 없으며 행동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기술과 교육, 효과적인 동맹연합을 모으는 데 있어 올바른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은 도전적이며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challenge ahead will be to come up with a strategy that presents China with both opportunities but also very clear challenges for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기회를 제시하는 전략뿐 아니라 중국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도전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캠벨 조정관은 따라서 이런 전략을 정교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러는 동안 불확실한 기간, 심지어 때로는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도전 과제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영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올 하반기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백신 외교와 인프라와 관련해 결정적인 약속을 보게 될 것이라고 캠벨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타이완의 비공식 관계를 지지하지만 타이완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의 민감성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upport a strong unofficial relationship with Taiwan. 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타이완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백신과 코로나 팬데믹 관련 사안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며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현상 변경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방어 역량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한반도 문제가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미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타이완이 자체 방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any unilateral changes in the situation with respect to Taiwan. Again, our commitment is to making sure that Taiwan can continue to defend.
커비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시 집단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의 최근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안보법 재개정을 통해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집단 자유권 개념을 차용해 이전까지 제한해온 개입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등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일본과의 상호 방위 조약 노력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타이완 문제와 별개로 국방부는 영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공조를 통한 통합된 억제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가능성이 북한의 초점을 맞춘 한반도 방위 태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5월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대남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군과 유엔 지원군의 역량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VOA에 타이완 유사시 한반도 내 무력 충돌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Crisis or conflict in Taiwan makes conflict in Korea much more likely, so I would anticipate that ROK forces would have their hands.
북한군이 타이완 문제에 따른 안보 공백을 시험하기 위해 특정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군은 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미한 동맹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은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현 동북아 배치 구도는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며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둔 전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네이선 프레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날 VOA에 중국의 관점에서는 타이완 유사시 북한을 방해꾼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김정은 역시 이를 기회로 간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also allow, but also give, giving the United States a freedom of action to handle the crisis.
미국은 한국의 자체 억지력 개선에 따른 방위 분담 확대를 통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길 희망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 하원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수치는 본거지를 한반도에 두지 않는 순환 배치 병력 약 6천여 명을 제외한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은 향후 한반도의 순환 배치 병력을 다른 여외 지역으로 신축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관한 조항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의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각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을 오는 9월 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고 상원 군사위 표결은 이르면 8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관심사는 2021 회기연도 법처럼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의결된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실 관계자는 6일 VOA에 현재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안건들의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한반도 주둔 미군 수준과 관련해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9월 1일로 예정된 군사위 표결에 앞서 최종안이 공개될 때까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논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경우 관건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주한미군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등 6명의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의 국방수권 법안 포함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보다 6,500명 정도 낮춘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새 국방수권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uthorizations Congress will provide in terms of
의회가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규모는 국방부의 전 세계 미군 태세 검토와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최근 하원에 발의된 법안이 새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이 2만 2천 명으로 설정될 경우 이는 전 세계 미군 태세 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 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국방부에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갤러그 원실 관계자는 VOA에 이 법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2만 8,500명은 순환 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며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 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국방부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진 상황에서 한국의 미군을 집중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국방부가 한반도 상주 미군 병력 규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의회가 이번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상주 병력의 최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difficulty is it's hard to tell.
전문가들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조항이 계속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는 2021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사안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the problem is with that is that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의회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조치지만 예산 등 향후 충분한 재원을 제공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넷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 예산이 기존만큼 증액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대응 예산이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언론 자유 약탈자들이 정상적인 지도자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며 개선을 압박해야 한다고 국제언론감시기구가 밝혔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 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최대한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강화해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알비아니 국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5년 만에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37명의 국가 지도자가 언론 자유를 극심하게 탄압하는 약탈자에 올랐는데 이렇게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을 발표하는 목적은 뭔가요?
사람들은 보통 자유에 대해 특히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부 뒤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언론 자유 보호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을 그들의 편의대로 통제하기 위해 언론과 정부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언론 자유 환경을 충분히 개선할 권력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 쟁취와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네, 언론 자유 약탈자 발표가 실질적으로 상황 개선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is list is part of Reporters Without Borders.
언론 자유 약탈자 명단 공개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거론해서 망신을 주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재자와 권력을 휘두르는 자 등 언론 자유를 날마다 탄압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의 평판에 먹칠을 하며 해외여행을 할 때 공항에서 체포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자유 약탈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정상적 지도자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주민들은 이들이 자국민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짓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며 이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했을 때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궁극적으로 국제기구들이 언론 자유 약탈자 목록을 활용해 관련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국제법정에 세워 판결하게 하는 등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언론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Press freedo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onditions.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를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언론 자유가 없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부패했는지, 정부의 노선이 자신의 이익과 상충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지, 법치가 존중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구, 대상이 됩니다.
이번 언론 자유 약탈자 목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전에 이어서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Of course, Reporters Without Borders in its listing also includes the leader of North Korea.
물론입니다. 김정은은 세계 최악의 정보 약탈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을 최대한 무지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고 소통하는 수단을 막는 것이죠. 가령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증거가 북한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말이죠. 이런 모습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검열과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바이러스 확산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약탈자 명단에는 중국을 세계 언론 자유 제1의 주적으로 만든 시진핑 주석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내 정부의 자유를 가장 탄압할 뿐 아니라 권위주의 행태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전 세계 언론의 위협입니다. 우리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도 약탈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람 장관은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꼭두각시로 홍콩 역사상 언론 자유에 반하는 가장 가혹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렇군요.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내륙의 많은 주민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를 탄압하고 경제난을 주도한 주범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부패한 관리들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 특유의 선전선동의 결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We do not say that only the people in our list are responsible.
우리는 약탈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나라들에서는 광범위한 지휘체계가 있고 많은 사람이 이런 자유침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 탄압을 막을 권한이 없거나 무능 혹은 사악한 관리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란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고 주민의 자유를 기꺼이 억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언론 자유와 관련해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basically there is no press in North Korea if you consider that press is.
북한에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없다는 겁니다. 언론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롭게 뭔가를 조사하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글과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에는 언론이 전무합니다. 북한은 독립적 언론이 완전히 불가능한 사회의 가장 나쁜 예입니다. 가령 중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부를 더 많이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 큰 나라에서 그가 싫어하는 수많은 언론 정보를 모두 통제할 만큼 막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금의 체제에서 언론인이 주민들을 위해 독립적인 정보를 출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간의 정보를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외부로 밀반출하는 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언론 자유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 정부에 대한 국제 압박과 북한 내 시민사회 지원을 통해 그들이 언론을 탄압하는 통치자들에게 맞서도록 해야 합니다.
네. 7월 6일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북한 고위관리들에게 인권 관련 제재를 부과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제재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주민의 표현과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검열이었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최종 보고서에서 표적 제재를 권고했었는데 국제사회가 이런 인권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wanted to say the question of sanctions is a very tricky one because sometimes
저는 제재 문제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관리들은 항상 특권을 누리고 주민들에 비해 풍요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미 억압을 받는 국민이 제재로 인해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 관련 대북 제재가 혹독한 검열을 완화할 해법이 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언론 자유를 약탈하는 지도자를 처벌하는 제재, 주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지도자를 고립시키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많은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를 통해 자신들이 누려야 할 언론 자유 권리가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깨인 주민들이 실제로 언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That's a good question. I wish we had one.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만한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당국자들과 이 사안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진단하기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 흐름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압제 아래 북한 주민들을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체제를 개방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대담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개월 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국가 방역 비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전 세계 5개국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지적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5일 인도네시아와 스페인 등 일부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국가들이 비상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완화했던 지역에선 코로나가 재확산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자 카탈루냐 주에서는 많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붐비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한 달도 못 돼서 청년들 속에서 감염자들이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영 매체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에 정당성을 역설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달 27일 보도를 통해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는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 등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봉쇄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으로 번지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등 고강도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뿐 아니라 외교관계도 사실상 단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교역액은 5억 3,905만 달러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80% 줄었습니다. 올해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4월 농사철 필수 품목 수입으로 북중 교역 규모가 일시 증가했지만 5월은 전달보다 89% 감소해 100만 달러 수준인 1, 2월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평양 주재, 영국과 스웨덴, 독일 등 서방 국가의 대사관들이 철수한 데 이어 올해는 체코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대사관도 줄줄이 평양을 떠났습니다.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벌이던 국제기구 직원들도 지난 3월을 기해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한때 북중 최대 교역지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교역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정확한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주간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까지 총 3만 1,083명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고 WHO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팬데믹 초기에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지원을 거부한 데 이어 백신 확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리아, 부룬디 등과 함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5개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공동배분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고 코백스는 당초 5월 말까지 북한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7개 행정 절차 중 현재 2개만 완료했고 외국인 구호 요원들의 방북도 거부해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도 세계적인 코로나 동향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하고 있지만 백신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5월 해외에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거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백신 만능론을 비판하고 우리식 방역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는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국내에서는 이동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북한식 방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염병 역학 전문가인 미 워싱턴 대학 조나단 메이어 명예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지만 면역을 형성하는 백신 접종만이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 is they seem to be having a significant problem in North Korea with COVID, but nobody seems to know exactly how severe. The only way to, you know, that's really effective to prevent is vaccination. And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언급하며 간부들을 크게 질책한 가운데 이것이 백신을 포함해 외부 지원을 수용하기 위한 포석인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최근 북한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코백스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중저소득 국가 92개국에 백신 5억 회분 지원 계획을 공개했지만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반도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7월 장마는 시기적으로 비교적 늦은 것인데요. 39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은 장마전선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비 소식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습니다. 큰물 피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지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는 언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나요?
네, 목요일인 8일부터 북한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들어보시죠.
7월 8일경의 장마 변수는 북위 38도 분까지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에 들어서고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첫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는 지난 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전국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면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느낌이고요. 80mm가 넘으면 폭포수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기상청은 야행성 폭우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비와 강한 바람도 동반됩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안에 초속 10에서 18m의 돌풍과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예고됐습니다. 장맛비는 6일과 7일, 남부 충청 지역에 이어 8일과 9일은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로 계속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장마는 저기압이 사흘에서 나흘 주기로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비가 그쳤다가도 또다시 퍼붓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국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매년 가뭄이나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크게 긴장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비 피해가 컸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자연재해로 경제가 삼중고를 겪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 당국은 최근 연일 장마에 대비하자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이 비상 대비 체제에 들어갔고요. 위기 대응 지휘조를 조직하는 등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홍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수해가 거듭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주의 지원 기구 간 상임위원회 IASC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도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관련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 나라 가운데 3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 등의 위협에 대한 취약성과 관리 능력 등을 토대로 위험 지수를 평가한 건데 이는 전년 조사 결과 55위보다 더욱 취약해진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기상 장비가 노후화돼 관측 자료 수집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장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댐과 제방 등 수해 대비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은 주택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강한 바람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하수구, 배수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등도 준비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해 인도적 지원 물품을 보내는 것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국제기구들도 매년 북한의 홍수 피해 대비에 도움을 주고 있죠.
네, 국제 적십자사는 평양과 신의주, 원산 등지의 7개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텐트, 개인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물통, 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단체는 폭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토산군 2,690가구와 평안남도 안주시 2,600가구에 담요와 위생용품 등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 폭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길고 뾰족한 금속성 물품을 몸에 지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신주나 큰 나무 밑에 서 있지 말고 서둘러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 조그만 개울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강과 계곡, 하천 주변에 있다면 급히 높은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질병에 걸리기도 쉬운데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물로 인해 전염되는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와 이질, 콜레라, 장염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 각종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음식과 물은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충분히 가열해 먹되 조리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설사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 조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특히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한 뒤에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할 때 감염된 동물 배설물을 통해 전파되는 넵토스 피라증에 걸릴 우려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벼 세우기 등 작업 시에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작업복, 장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1,200명 선을 돌파하면서 4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 발령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방역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늘어 누적 162,7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첫 환자가 나온 이후 같은 해 12월 25일 1,240명을 기록하며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은 데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 6개월여 만에 1,200명대 기록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명대에서 700명대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800명대로 치솟더니 결국 1,000명 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7일 0시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한국 내 발생이 1,168명, 해외 유입이 44명입니다. 한국 내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등 수도권이 990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9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다음 달 초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의 7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세계 변이로스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아마 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한 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감 이완과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확진자 급증, 전파력이 더 센 델타형 변이 확산 등이 꼽힙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4종의 신종 코로나 변이 감염 누적 수치는 2,817명입니다. 인도에서 유래됐고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 변이의 경우 지난 일주일 새 153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01명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서 들어온 뒤 검역과 격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한국 내에서 감염된 사례도 52건에 달했습니다. 또 기존에 확인된 집단 발병 사례 가운데 델타 변이가 새로 검출된 사례만 9건이었고 이들 사례는 서울과 경기, 경남, 부산, 전북,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역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충하고 군과 경찰,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4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면서 수도권에 추가 방역 조치를 강구키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젊은 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현장의 방역 대응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국무총리는 또 만일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후엔 2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인 셈입니다.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각종 클럽 등에는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됩니다. 한편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7일 0시 기준 총 인구의 30.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0.6%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에서는 주식시장 상장에 따르는 기업 공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CBS 방송 홀리 윌리엄스 런던 특파원을 만나봅니다.
역사 속 오늘 1930년 7월 7일 영국의 의사이자 셜록 홈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추리소설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이 사망합니다. 어릴 적부터 낭만적인 모험담과 수많은 이야기에 빠져 살았고 특히 대학 시절 만난 에딘버러 대학교의 의과대 교수를 소설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도일은 대학 재학 중 에든버러 대학교 교수이자 영국 왕립병원의 의사였던 벨을 모델로 삼아 셜록 홈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의사 벨은 애매한 질병조차 정확히 짚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벨의 진료실에 들어간 환자들은 단 몇 분 만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간파해버리는 의사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도일의 경험이 나중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집필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의사였던 도일은 병을 진단하기 위해 관찰과 추론을 반복하며 이 과정을 범죄 해결에도 적용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추리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1887년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첫 작품 주홍색 연구를 발표하고 1890년 두 번째 장편 네 사람의 서명에 이어 1892년 단편집 셜록 홈즈의 모험으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1887년 7월 7일 파블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이 러시아에서 태어납니다.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한 후원자의 재정 지원을 받아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샤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와 마을을 발표합니다. 샤갈은 프랑스를 두 번째 고향으로 삼고 이름도 바꿉니다. 샤갈의 원래 이름은 모이셰 하츠켈레프 세갈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샤갈은 러시아 비테프스크에 새로 설립된 미술학교의 교장을 맡아 일하다가 1920년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에서 무대 미술장치와 의상을 제작하다 독일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샤갈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내전으로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노르웨이에서 난민들을 위해 발급해준 난센 여권으로 타국을 떠돌다 말년에 프랑스 국적을 받을 때까지 여러 나라를 옮겨다니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숙청에 앞장섰던 히틀러를 피해 미국에 와서 사랑하는 부인 벨라를 병으로 잃고 슬픔에 빠져 한때 작품 활동을 쉬기도 했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생존 화가로 자신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리는 영광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1985년 프랑스에서 97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You think.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